이번 이 주제는 제가 그동안 참 고민을 많이 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학위 논문도 그랬고 또 지금까지 또 고민해왔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헬라어로는 호도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길학에 대한 호돌로지가 되겠죠. 제가 지금 학위를 공부할 때 호돌로지란 말이 참 어려웠어요. 지난번 아마 마감할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호돌이를 연구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과 로고스가 합쳐서 마치 띠올로지 하면 떼오스와 로고스가 합친 것처럼 길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신학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제가 고민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마 올해 말쯤 되어서 이 부분에 지금 책을 쓰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중에 아마 한 6시간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따끈따끈한 것이죠. 아직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거의 뭐 어머님 몸에서부터 지금 있는 소위 순산이 될지 또는 이제 참 어려운 난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는 오늘 강의의 일부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여러분 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에 제가 이제 6월 달에 우리 졸업생과 더불어서 터키와 그리스의 성지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는 번거지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앉아있는 모습인데 좀 컬러로 보면 훨씬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 길 앞에서 아비아 길 그 길 안에서 또 익나티오스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 조그만 길의 표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된 표지인데 그 앞에 사진을 찍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순례길을 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고대 로마의 도로가 아비아의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이제 2세기에 로마가 서진 이제 주로 이제 동진이 되겠죠. 소아시아일 때 그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터키는 여러분이 아마 여행을 해보시면은 터키 빵이 굉장히 맛있어요. 터키가 아주 푸른 그 곡창지대로 유명하기 때문에 로마에 늘 관심거리였어요. 스페인이 관심거리인가 동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터키가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의 세계화를 꿈꾸면서 아비아의 길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까지 거기 컬러로 보시면 빨간 걸로 이제 될 텐데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비아의 길에서부터 익나티오스 길로 연결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상에 제가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입니다. 군사도로였죠. 상업도로였고 어쩌면 이스탄불에 가보면 아직도 남아있고 로마에도 소위 남아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동서양의 문명을 연결하는 그러한 도로가 바로 이 익나티오스의 도로입니다. 바울은 이 길을 참 좋아한 것 같습니다. 험한 길이기도 했지만은 바울이 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아비아의 길 그리고 익나티오스의 길을 걸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바울은 유앙겔리아 호도스 복음의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저희들이 순례 가기 전에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이제 터키와 또 소아시아 일대를 그리고 그리스까지 이제 저희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길을 열면서 어쩌면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4장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의 새로운 길을 진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새 길을 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병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마치 길이 막히면은 산이 가로지르면은 군대 제일 처음 이제 앞서가는 부대가 두 부대입니다. 하나는 공병대고 하나는 점프부대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 길을 뚫고 강이 생기면 부교를 놓아서 뒤에 있는 병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공병대고, 그리고 진지를 구축하면 제일 먼저 까는 것이 점프병들이 통신을 까는 그 일이 그 군사훈련 속에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이 단어라고는 진보라고는 단어는 마치 공병대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어 가는 작업을 해가는 그런 단어가 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단어겠죠. 영어로 말하면 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에 바울은 이제 복음의 새 길을 뚫고 있는 그 점이 제게 가슴에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길을 뚫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길을 뚫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소통의 길을 뚫는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에만 국한된 기독교가 아니라 온 세상 속에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길을 아브라함 바울은 뚫고 있었고 또 그 길을 제 제자들과 함께 또 제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늘 한국에 선전하듯이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정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것은 어디를 가든지 배달이 되니까 아마 지리산에 가도 배달이 될 것이고 계곡에 가도 아마 옛날 프로를 보니까 스테이크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계곡에서도 이 짊어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멋지게 캐터링 서비스 하듯이 하면 스테이크가 바로 주문이 되어지는 우리 밤 12시에도 치맥이 오는 이제 치킨과 맥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배달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착할 수 없는 유목민의 배도인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디아스포라로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의 후예였습니다. 이런 우리 역시도 이제 문명의 도로 또 상업의 도로 위에 복음의 새 길을 열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시진핑이 시안에서부터 제가 얼마 전에 시안을 갔는데 시안에서부터 시안이 실크로드의 출발지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열차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시안이 그들의 장안인데 거기로부터 유럽으로 가는 그런 트레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해상의 도로와 육지의 도로를 시진핑이 꿈을 꾸면서 중원 속에 장안이 중심이 되어져서 온 세계로 꿈꾸는 중화의 꿈을 꾸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명박 또는 박근혜 이르기까지 실크로드를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한국의 그 배달의 유목의 민족으로서의 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바울처럼 그 복음의 길을 우리도 같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순례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길 속에 단순하게 그냥 철도만 뚫고 그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저는 좀 더 성찰의 길을 사명의 길을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또 제의 생각의 그러한 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 속에 좀 내 인생을 반추하고 소명의 길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체인호가 이 침샘 마음으로 갔습니다. 참 장돌뱅이 같은 생애를 살았고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김수환 주기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삼옥지에 오랫동안 글을 신앙의 글을 쓰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삼옥지에 실린 그러한 책이 글이 출판이 되기도 하고 한용운의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신앙의 산문집으로 나타났습니다. 침샘함에 고통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절필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는 글을 쓰고 죽겠다고 한 결심 속에 썼던 바로 유고집 전의 책이 생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한자 그 말 그대로 생명이란 것은 무엇인가, 생의 소명이다.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이란 단어에서 풀어내듯이 살아있다는 것은 소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는 신앙의 회고를 하면서 마지막 길을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소위 눈물이라는 유고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특별히 그가 남긴 조그마한 그 탁자 하나 속에 울고 또 울었던 그런 흔적을 그의 유고집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고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저는 어떤 부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여기 제가 제안한 것처럼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여기가 여러분의 종착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민자의 길을 저도 이제 84년에 유학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때는 유학의 길이 막혀서 이민자의 길로 왔고 시민권까지 제가 얻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시민권 받으면서 제 이름을 에즈라라고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하는 꿈을 안고 다시 고토로 돌아갔던 에스라의 꿈을 안고 제 영문 이름이 에즈라 상법 심으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과연 조국에 왔다가 있다가 또 미국에 있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인생의 길을 그동안 걸어왔습니다. 벌써 훌쩍 넘어서 이제 은퇴가 2, 3년 남은,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참 몰랐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도 얼굴은 좀 동안 같은데 머리가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이제 내 인생을 좀 반추하고 돌아보는 그런 책을 쓰고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길이라고 하는 이 가지 않는 길, 아마 그것을 제가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나그네라, 여기 있는 것처럼 one travel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그네라, 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꺾어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내려다보았습니다. 중략을 해서 밑에 보니까 훗날에 먼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고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다니는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택할 때 인생에 또 다른 그러한 새로운 삶이 찾아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읽고 제가 두 가지를 늘 같이 겸합니다. 책과 산책을, 그리고 검색과 사색을. 카카오 사장이 늘 말한 것처럼 그런 검색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책만 읽는 것이 아니고 책이 좀 더 무르익으려면 산책을 해야 되는, 묵상의 길을 걸어야 되는, 정보를 이렇게 찾는 검색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색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모여서 제 사상의 또 성경적인 그러한 길을 찾아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순이 되면서 지나면서 묻고 생각하고 따르는, 또 쉬고 쉼표와 쉬어야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삐 가면 쉬지 못하면 물음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쉬며 또 묻고 그리고 인트라뱅 느낄 수 있는 그 쉼표와 물음표와 그리고 느낌표 속에, 깨우치는 느낌표 속에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사색의 시간이 우리 공간 속에, 바쁨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을 한번 물어보고 길을 생각하고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말씀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것이 제 신앙의 여정의 사색의 길 속에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책은 첫 번째는 족장들이 갔던 길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갔던 길, 족장들이 갔던 그 길이 이스라엘의 길이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그러한 야곱의 유대 민족이 택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사야스가 말하는 것처럼 야곱의 생애는, 족장들의 생애는 똑같이 이스라엘의 생애의 반복이기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 길의 주제를 가지고, 순례의 주제를 가지고 훑으면서 내 인생길을 다시 한번 쉬면서 묻고 그리고 느끼고 맞춰가는 그런 책을 써고자 했습니다. 어느 분 남긴 있던 조그마한 이제 그림이죠. 그 속에 보시면 그 길이라는 그런 소위 그림이에요. 그리고 길 위에서 길을 찾는, 또 길을 따르는, 또 길을 생각하는, 이것이 이번 전체의 주제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신학의 삶의 회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또 인생의 후반부와 어쩌면 3부작으로 나아가는 그런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색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었던 길이었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김신호 장로님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후배이기도 하고 또 CC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 84년 1월 20일 날 그 결혼을 했는데요. 순례자의 노래를 제 후배들에게 좀 불러달라 했습니다. 본향을 향하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곡이 나와 있죠. 이민생활 6년, 유학생활 5년, 12년 만에 들어와서 22년에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참 그때는 왜 이런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찬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고난의 인생의 길을 내가 불렀던, 참 그때 내 신앙이 그런 수준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 때문에 그런지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았는지 몰라요. 미국에도 오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시 또 저국으로도 오고 그렇게 인생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아마 이 찬양이 예언이 되어져서 아마 이 책이 잉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참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내 인생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이 길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와서 한국의 이제 걷기 열풍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동안 직선으로만 달렸던 인생이 이제 곡선의 삶을 찾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풋노트를 달아놨는데 오쪽에 직선의 길은 속도와 경쟁의 길이라고 한다면 곡선의 길은 느림과 사색의 길이다. 성찰의 길이다. MB 정부가 4대강을 다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금강 정도는 좀 남겨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있습니다. 굽이치는 그런 금강은 참 곡선의 강의 의미가 참 있는데도 저는 뭐 4대강 전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분은 필요하지만은 어떤 곡선은 남겨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빨리빨리 고속으로만 달려온 우리에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둘러서 가고 싶은, 쉬어서 가고 싶은, 뜨문뜨문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극기 열풍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엘로는 산티아고의 순례 여행을 통해서 이런 한국의 극기 열풍에 대해서 신문에 잠깐만 멘트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는 성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극기의 열풍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현대주의에서부터 후기 현대주의로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산업화에서부터 포스트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소위 후기 산업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인식론적인 그러한 탈인격화되어진 그러한 분석과 객관화의 사고에서부터 사색과 성찰의 사고로 나아갔다. 성경 공부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분석하고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무 사물화시키고 객관화시킴으로 인해서 탈인격화된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참 이것은 현대주의의 모더니즘의 객관주의의 인식론적인 그런 것에서부터 탈피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훨씬 더 소위 후기 현대주의로 가면 이제는 성찰적인 탈인격화보다는 영성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오늘 우리의 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후기 산업화 시대는 건강과 성찰과 힐링과 명상으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접어들었다. 그래서 화해와 치유의 삶의 질을 찾는 성찰의 시대로 들었다고 코엘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기 열풍에 대한 역기능이 나타나겠죠. 그것은 체면 문화와 그리고 냄비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로 아웃도어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조원의 아웃도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은 호텔에 나가도 아웃도어를 입고 나가는 조그마한 동네 산을 가도 알프스 산을 가듯이 다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몇백만 원씩 그렇게 입고 나가는 이런 소위 말하면 체면 문화와 냄비 문화가 또 이 걷기 열풍 속에 함께 공존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지나서 실크로드 12,000km를 4년 동안 걸어서 횡단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프랑스인 베르나르 올리비에 이 역시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걷기는 두 발을 움직이는 물리적 행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적 행동이다. 이렇게 올리비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고 삶을 또는 관계를 찾아보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레길이 만들어졌고 지자체마다 또 둘레길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산티아고의 길도 많은 사람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최근에는 이제 중국 여행을 하면서 참화 고도의 그러한 길을 여기 소개한 것 약 5,000km의 교역로가 된 차를 이제 수출해 가는 길이죠. 이런 길로 또 여행길을 떠나는 한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만은 더 나아가서 자기는 사하라의 사막길을 걷고 싶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의 등정을 산악인이 아니라도 다시 인생을 돌아보며 찾는 운동들이 한국 사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사하라에 갔던 유영만은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갖기에는 사막이 최적의 장소라고 그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막 레이스에 참여했지만은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완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다시 찾아보는 정신적 여행이었다고 그는 자신의 책 울고 싶을 때 사하라로 떠나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끝까지 참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떠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우연히 낯선 마주침이 색다른 체험적 통찰력을 주며 우연한 만남이 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맛있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하라에 간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의 전반전을 띄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할 화두를 찾아서 사막에서 사색을 즐기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산은 지도가 필요하지만은 사막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산이 내일에는 바람이 불면 계곡이 되어지고 어제의 계곡이 바람이 불면 또 산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막의 여행은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어느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도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야. 사막은 나침반 하나를 들고 마치 우리 인생길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남북을 가리키는 나침반만고 들고 다니는 그러한 여행길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도 나도 걷기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인생의 의미를 찾는 힐링의 시대가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분은 참 이름도 희한하지요. 윤공부 목사.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걷기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삼보 참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윤공부 목사는 걷기 기도를 하면서 걷기란 일종의 참회와 정화의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순례라고까지 윤공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길을 떠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여행은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살아왔던 것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고 길을 생각하고 길을 떠나 길을 따르는 삶이란 성찰의 길이고 다시 소명을 찾는 소명과 사명의 길로 재충전되어진, 아마 여러분 단기선교 가서 저희 연합교회도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단기 승계 갔다 와서 뭐 삶이 달라졌다, 화장실에 가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밥을 먹어도 샤워만 해도 감사하는 새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단기 승계를 통해 되어졌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멕시코 단기 승계를 갔다 와서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행은 집을 떠나는 일은 새로움을 찾는 그런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경건축가로 알려진 이룬 역시도 길을 걷는다는 것을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건축가예요. 걷는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일. 오래 걷다 보면 저절로 자신과 세상을 성찰하게 됩니다. 걷기엔 정해진 속도가 없어 몸이 자유로우니 정신도 그리 따릅니다. 스스로 찾는 편안함입니다. 성찰은 편안하고 자유로운 영혼들만의 특권입니다. 불안하고 불순한 영혼은 성찰에 들 수 없습니다. 걷는 몸을 통해 정신까지 아우르니 곧 명상과 치유입니다. 사유도 깊어진다고 그는 환경건축가로서 이러한 걷기에 대한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걷기 열풍의 선두주자를 했던 서명숙 이사장은 올레길을 만들면서 서로 진정한 인생의 길동무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사랑의 불씨를 되살리고 싶다면 함께 길을 걸어볼 일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함께 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옛날에 보니까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늘 시장에 가도 따로 가더라고요. 먼저 5미터 가서 이마트를 싹 둘러보고 5분 만에 우리 아버님은 모든 걸 끝냅니다. 장인어른. 어머님은 이제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싶은데 가자 이렇게 되니까 경성도 보리몽둥이에 그 참 빨리빨리만 살아왔던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서의 모습이겠죠. 한 번도 함께 토닥토닥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서명숙은 이 자기의 책에서도 그런 표현을 또닥또닥 이끌어가는 이 길처럼이라는 것에서 연인이 함께 와서 부부가 함께 와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말도 안 했던 아들이 함께 와서 며칠을 끌다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TV 드라마 속에서도 TV가 소개하는 속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마나 다투었는지 한 이틀 정도는 말도 안 하고 서로 앞뒤를 가다가 며칠 걸으면서 서로를 소통해가는 길의 미학을 길의 치유를 소개했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제주 올레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천천히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될 터이니 그리운 풍경 하나 담아 가게 될 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복은 삶을 여행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삶이란 흔히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만 일생 동안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고 더 먼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주의에 살고 있는 인식론적인 사고에만 빠져있는 우리 속에서는 머리에서만 뱅뱅 돌고 가슴까지 내려야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죠.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발에까지 나아가는 실천적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먼 여행이라고 신영복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다시 발에 이르는 긴 여행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은 삶의 현장이고 땅이며 숲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할 여정이란 결국 개인으로서의 완성을 넘어 숲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완성이 참 제가 이 말을 좋아해요. 명목이 되거나 유명한 나무가 되거나 낙낙장성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가 함께 살아가는 숲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책 더불어 숲에서 표현한 것처럼 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숲을 이루는 것인데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는 허리 꿈꾸는 경쟁시대에서는 명목이 되고 오래 사는 낙낙장성이 되기를 꿈꾸지만은 숲을 이루어야 된다고 그런 그렇게 더불어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 삶의 여행은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 된다. 아마 신앙일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의 완덕을 넘어서서 예수 닮은 그러한 성자의 길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오늘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열을 향해서 찢어짐과 나누어짐이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길 속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화두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여정은 그에게 초심을 잃지 않는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구도적인 삶의 여행을 의미하며 실천적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찰과 실천을 향한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삶의 여행을 그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떠남과 만남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성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며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은 떠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성에서부터 나와서 우리의 성으로 그리고 더 큰 보이지 않는 한 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통해 잃었던 자신과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다시 지금의 자리로 여러분의 자리로 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앞으로 높이 높이 크게 크게만 달려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깐 멈추어 쉬어 가려고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고 쉬어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해민 선임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때로 멈추어야만 쉬어야만 비로소 보이고 떠나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승으로 떠나볼 때 지금의 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의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것을 떠나봐야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멈추어 보아야만 깨닫게 된다고 그렇게 지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와는 달리 걷기엔 삶에 대한 시기이고 의미에 대한 묵기이고 가치에 대한 느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쉬어서 그리고 묵고 느끼고 내 인생을 맞춰가는 그러한 길의 시간들을 갖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삶을 달려가는데 삶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쉼표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쉼표가 없으면 영원한 마침표를 찍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쉼표가 없으면 물음표를 가져볼 겨를도 없어집니다. 쉼표가 없으면 경이로운 삶을 느끼는 감동의 느낌표도 사라진다고 사하라로 떠나라는 책에서 유영민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극기 예찰이라는 책에서 여기 있는 데이비드 러 브루통이라는 사람은 걷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입니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습니다. 발로 걸어가는 인간은 모든 감각기관의 모공을 활짝 열어주는 능동적 형식의 명상으로 빠져듭니다. 그 명상에서 돌아올 때면 가끔 사람이 달라져서 당장의 삶을 지배하는 다급한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시간을 거하게 즐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잠시 동안 혹은 오랫동안 자신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숲이나 길, 오솔길에 몸을 맡기고 걷는다는 것은 무질서한 세상이 지워주는 너르만 가는 의무들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 덕분에 숨을 가다듬고 전신의 감각들을 예리하게 갈고 호기심을 새로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대개 자신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애 돌아가는 것을 뜻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걷기가 체력을 요구하는 고된 육체의 일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육체의 승리이며 버리기와 묻기와 찾기를 반복하면서 철학적인 성찰의 시간을 갖는 길찾기임을 이 저자는 걷기 예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걷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버리고 여러 시간 혹은 여러 날 동안 신체적 차원에서 세상의 알몸으로 직접 뛰어노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작정한 특이한 개인들입니다. 보행은 걷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스러우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육체의 승리입니다. 걷기는 별것 아닌 작은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재 철학의 발전에 알맞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이행자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혹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소의 걷기의 산을 더불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걷기는 고독한 것이며 자유의 경험, 관찰과 몽상의 무궁무진한 원천, 뜻하지 않는 만남과 예기치 않는 놀라움이 가득한 길을 행복하게 즐기는 행위입니다. 젊은 시절 토리노 여행을 추억하면서 루소는 걷기의 향수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생 또한 그 여행에 바친 7, 8일간만큼 일체의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틈을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추억은 그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 특히 산들과 도보 여행에 대한 가장 생생한 맛을 내게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오직 행복한 날에만 늘 감미로운 기쁨을 만끽하며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머지않아 온갖 책무들, 볼일, 들고 가야 할 짐 보따리 때문에 난 하는 수 없이 점잔을 빼면서 자동차를 타야 했습니다. 전과 달리 그때부터 내가 여행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가는 기쁨과 도착하는 기쁨뿐이었습니다. 자동차 여행은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걷기 열풍과 걷기 열차는 일어나고 있는 성찰의 시대에 저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의 길찾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길에서 묻고 길을 생각하고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 아브라함의 생애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은 자신의 성을 나와서 자신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베도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강을 건넌 사람으로서 히브루라고 하는 그의 별명은 바로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지도를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을 메소포타 지역의 강을 건너서 온 유목민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디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드루라는 말이고 스포라라는 것은 씨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민들레 씨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바벨론의 강을 건너서 죄악된 강을 건너서 천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길을 반추하고 그리고 그가 갔던 길을 이정표로 우리가 한번 삼아서 그 아브라함을 우리 인생의 길동무와 길 안내자로 삼으면서 순례의 길, 제자의 길, 오늘을 가는 이민자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네,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더 많은 책과 산책이 있으시면 좋겠고 또 검색과 사색이 있어져서 여러분의 사유의 샘물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언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내가 게으른 자의 숲을 보고 내 마음이 깊어졌다. 이것이 지혜자의 가장 마지막 그러한 하나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구약학자인 바돌로메라고 하는 친구가 잠언 사색이라는 조그마한 팜플렛 책을 썼습니다. 그 친구는 종각인데요. 참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제가 보험지학계 임원이 되어서 그분을 초청을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 책의 마지막에 아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잠언서 읽기에 제가 이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얹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게으른 자의 숲을 보고 내 마음이 깊어졌다. 네? 관찰과 통찰과 성찰의 길을 걷는 오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모습들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높게 높게만 달려오는 번영의 신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성공의 신학이 출세의 신학으로 나아가면서 성찰의 그러한 종교로 우리가 뒷전에 밀려서 로만 가톨릭에도 빼앗기고 또는 산사로 가는 그러한 불교에게도 빼앗겨가는 교회 안에는 연이 더러움이 판을 치는 시끄러운 고승이 판을 치는 물론 저는 주여 삼창을 좋아해요. 우리 학교에 오는 모든 목사님들 보면 늘 마지막에 주여 삼창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꼬암을 찔러서 그런 기도도 의미 있는 기도에 그러나 침묵의 기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 더 의미 있는 기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우리 기독교가 산업화에 가장 앞장서 있는 성공의 신학과 번영의 신학과 그리고 치유의 신학으로만 그렇게 나아가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성찰의 시대에 우리가 메시지를 잃어버렸어요. 로마 가톨릭은 비정의 길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절들은 다 산사로 초대를 하면서 해가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요란한 기독교로 싸우는 기독교로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해가는 걸 바라볼 때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황골탈퇴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책을 쓰고 고민하고 지금도 앞으로 제 남은 마지막 지금 연구서를 짓고 해야 할 사역의 한 일환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사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여행을 더 많이 다녀요. 무슨 모임도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요즘 보면 참 우리 저희 누님도 참 여행 외국 여행도 몇 번 가지도 못했어요. 이곳 안에서 간호사로 또 자영은 약사로 또 그동안 수고하면서 여기 아름다운 미국의 땅에 좀 쉬어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심표를 가지고 또 인생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강의의 순례자 아브라함을 소개를 했습니다. 본향 찾는 자로서 9쪽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나아갔다. 바라보며 나아갔다. 지도를 한번 펼쳐주십시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 그쪽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가 우르입니다. 우르 보이죠? 여러분 책에 아마 강연에 보면 우르 여기 우르 찌글라시 있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소위 그 당시에 가장 근대화된 도시였어요. 한 2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 메소포타미아 도시의 중심지 맨하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대한 이 소위 바벨론이의 본거지겠죠? 뭐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가장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우르에서 그가 생활을 했습니다. 우르 생활을 했어. 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성전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그런 장소 찌글라시라고 하는 성전. 달신을 섬기는 신의 이름은 신입니다. S-I-N 신 달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특별히 데라를 부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주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사실 읽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사실은 야곱의 약전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두 주 동안에 여러분이 좀 읽을 것은 11장 27절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드디어 야곱의 약전이 이삭과 더불어 이삭은 그 약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야곱의 이야기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 제일 큰 게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 이삭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내용. 야곱 생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는 흔적이 나타난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최고의 시험 속에 나타난 그 속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약전을 보려면 지도를 바라보면 바로 여기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며 하란의 딸이며 그 당시는 근친 이제 그러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마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풍습을 따르면 사례는 아마 15살 정도 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하고는 10살 차였습니다. 75세 때 그녀는 65세였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르에서 결혼 생활을 50년을 했어요. 50년을 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이제 하란까지 이어지는 12장이 하란에서의 다시 재차 부르심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죠? 이 속에서 지금 75, 65년이니까 15세부터 생각하면 약 50년의 생애를 이제 불신자로, 어쩌면 불신자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길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그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사례는 나중에 보면 23장 이제 매장지를 무덤을 사지 않습니까? 족장들의 가족묘를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2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사례가 127세에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112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버려도 몇 번 버리고 이혼도 몇 번 했을 텐데 112년을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30년 사는 일도 그죠? 지겹고 항혼 이혼이 많은 이런 시대 속에 112년을 나중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어요. 50년이 지금 소명이 없는, 신앙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2년을 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인물인 아브라함을 따라 사례는 살아왔지만도 참 자식도 없었고 오랫동안, 그죠? 여러분 언제까지였습니까? 사라가, 그죠? 참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첩을 두었는데 첩이 또 상당히 갑질을 했어요. 첩이 갑질하는 거는 그 자식 때문에 갑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졸장부였는지 바깥에만 나가면은 늘 자신의 안주만 생긴 이기적인 남편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것 같지만도. 그래서 야, 너 밖에 나가면 내 누이라 하자. 이복 누이니까. 그래서 두 번이나 마누라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 이쁜 마누라. 참 사례가 이뻤던 것 같아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왕들이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도 땅을 떠나면서 그는 늘 불안해가지고 베도민의 그러한 모습처럼 에이 마지막에는 꼬리 자르기, 요즘 뭐 머리 자르기도 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머리 자르기가 됐는지. 꼬리 자르기로 마누라도 잘라버리고 찌만 살려고 해가는 두 분이나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트라우마가 많겠어요. 그 인생길에. 그 사례가 살아왔던 바로 그 길을 우리가 한번,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자식이 없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마 그의 아버님의 마음속에, 데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인지 모르지만은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그렇게 경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서 꽤 많은 기간을 우르에서부터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나안까지 다 와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참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인 것 같아요. 올 때만큼 왔다 이제. 왜 그 앞에서 주저앉았을까? 지쳐서. 데라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길은 지쳐서 이제 더 이상. 보니까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것 같아. 하란에 도착하니까 달신을 섬긴다든가 그 모든 모습이 너무도 유사한 거예요. 우르와 유사하니까. 막 여기서 그냥 멈추자. 그렇게 해서 데라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의 그러한 제2고향은 하란이었습니다. 바딴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자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바딴 아람으로 하란으로 떠난 장면들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지도에 의하면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우리 강을 건너고 다시 또 강을 건너는 히브루 강을 건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강을 건너 왔으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별명을 너희들은 조센징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히브루인이다, 하비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을 땅에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명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두 번째 소명이다. 아마 12장은 우르에서 부른 소명이라기보다는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 하란에서부터 예? 이게 하란이죠. 저 위에 하란이죠. 하란에서 이 빨간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베들레헴이었던. 여기서 왔다 갔다 아브라함이 많은 방황의 길을 예. 정착이 심도 있겠죠. 땅을 사고 싶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베도인으로서 유목민으로서 히브리인으로 살면서 땅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23장에 땅을 삽니다. 여기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토지 구매 사건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초의 토지 구매 사건이 족장들이 이제 땅을 사기 시작했다. 땅을 사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그 땅 사는 기록이 23장 3절부터 20절까지 길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이거 흥미로운 성경학도들이 흥미로운 왜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땅 산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구매하는 행위 전체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일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나 이제 미국 땅에서 이제 살아 이제 뿌리를 내야 되겠어. 집도 이제 크게 짓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겠어. 아마 그런 심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토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예요. 당시의 지도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순례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여기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들려주는 순례자 아브라함의 삶. 신약 교수니까 또 신약의 눈을 가지고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자.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또 인생의 길을 이순의 길을 지나면서 그동안 저도 참 파란만장한 생을 들었어요. 뭐 정신에 있으면서도 뭐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할 정도로 2년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 해직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왔으면서 기획실장으로 부총장으로 총장 대행으로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고 조그마한 연구소를 하나 지어서 월화수는 공부하고 목금토는 농사짓고 그렇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내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스가 들려주는 아브라함의 삶을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거기다 좀 볼드로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땅, 땅과 기업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것을 기업 분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업 분배라.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갔다. 갈 바를 알. 방향만 설정한 거예요.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신의 도성을 보이지 않는 한 성을 꿈꾸었다는 거예요. 그의 목표는 그가 갈 길은 가나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도성을 향해서 세속의 중심지인 그런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그와 비슷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임을 정언했다. 소저린. 그리고 필그림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증언하며 살았다. 나홀과는 달리 나홀은 자기 이름을 붙인 나홀의 성을 짓고 성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생애를 훑어보면 그는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세속의 성을 쌓는 데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데 힘을 썼던.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한 그의 영성의 근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제단이었어요. 늘 돌이킬 때마다 그는 그 제단에서 마무리의 상수리 앞에서 그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돌이키며 돌아왔을 때도 그랬고 기근이 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13장 18절에도 마찬가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곳 땅에 살면서 미국 시민으로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소드린, 예? 우리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아마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땅 산 사건은 참으로 희귀한 사건이에요. 예? 토지를 샀던 사건은, 예? 아주 많은 양을 지불하고, 소위 말하면 이 땅을 산 사건은 특이한 사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를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서 묻히겠습니까? 예? 미국 땅이겠죠? 어떤 분은 한국에 묻어달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 어머님과 아버님은 양산에 묻혀 있고 어머님은 필라에 묻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묻혀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그래서 그들이 땅을 사서 마지막 매장지로 우르에 가든지 안 그러면 제 고향 하란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란에는 나의 삼촌도 있고 친구들도 이제 있었으니까 바딴 나람에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특별하게 요셉에게 당부하기를, 그죠? 바로 그 조상들의 묘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예? 그 약속의 땅에, 그것이 그들의 고향이었는데 그 땅을 통해 영원한 본향을 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빌립보서 말한 것은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것이라. 시민권을 가진 것이라. 참 빌립보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빌립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요, 빌립보, 제가 이번에 빌립보서를 한번 하자 그랬더만은 한규선 목사님이 한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또 재밌어 하지 않을 테니까. 최근에 제가 빌립보서에 필이 고쳐가지고 지금 빌립보서를 특별히 연구하고 있어요. 이번 THM도 하고 그리고 원서 강독도 빌립보서를 하고, 언젠가 한번 기회 있으면 빌립보서를 제가 한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빌립보서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도시는 특별하게 로마가 만든 도시였습니다. 예, 속주의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마치 세종시를 만들듯이, 예, 과천과 분당을 만들듯이 새로운 도시를 로마가 꿈꿨습니다. 이 소아시아 일대 속에, 예, 그런 저기 전초 기절을 위해서 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히 베테랑들을 그동안 전투에 나갔던 수많은 군인들, 퇴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많은 면세 조건을 했습니다. 인도세를 면세한다든가 수많은 세금에 그러한 혜택을 주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있을까지, 로마 시민이 아닌 빌립보 시민들까지 이 혜택이 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빌립보 도시의 시민이라는 자긍심이 있었어요. 빌립보 도시의 시민이 자긍심이었어요. 나 우리는 과천 살아, 우리는 천당 밑에 분당 살아, 뭐 이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우리는 세종시에 살아, 아니 우리는 저기 남해에 있는 독일 마을에 살아, 독일에 있는 광부들을 다 불러서, 그죠? 김두관 소위 말하면 경남 도지사가 수십억을 들여서 토목 공사를 해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아주 싸게, 예, 그 땅을 대여하죠. 그 땅을 팔게 사게 하고 10년간 그것을 팔지 못하게 묶어놨던, 지금은 펜션의 관광지로 되어 있는 남해의 하나의 독일 마을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빌립보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복음의 그러한 규정에 시민처럼 자긍심을 가지라. 그리고 빌립보 3장 14절은 너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이 빌립보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신의 도성을 천국을 본향을 계시록에 말했던 그 놀라운 어떤 보석과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거기다가 그려놓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스 기자의 눈으로, 히브리스 기자가 토를 달고 주석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 주석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해석해보고 싶은, 역시 신약학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집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약속의 땅을 찾아서 걸어가는 길 가는 순례자 아브라함. 결국 히브리스가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필그림의 삶이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마친 것은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것은 트루, 헬라어로 트루. 스포라는 것은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을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들레 씨처럼, 네? 마치 씨가 퍼져서 더 멀리 나아가는 것처럼 유대인은 자발적으로 감과 동시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화 명령처럼 땅을 컬티베이트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추방으로 강제적으로 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였어요. 디아스포라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사장 나라로 온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는 디아스포라가 있는가 동시에 또 하나는 죄를 지어서 추방의 의미로 강제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민의 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자인지 후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 골 때린다. 헬 요즘 뭐 헬 조선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한국 떠나고 싶다지 않습니까? 독재 정권에, 제 자영은 독재 정권이 싫어가지고 70년도 한국 영혼이 안 돌아갑니다. 아직도 안 돌아가요. 자영 한번 놀러 오세요. 내가 눈에 흙이 돌아와도 한국은 안 가. 아직도 70년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70년대 그 독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기 이민 온 사람 보면 60년대 온 사람 60년대 생각으로 굳어 있어요. 간판도 60년대 간판이에요. 70년대 온 사람 70년대 생각을 굳혀 있고 2000년대 온 사람 2000년대 굳어 있어요. LA 가니까 아니 영화 제작소 같아.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판이 아주 여기도 보면 현대화로 되어 있는데 옛날 보면 간판 보면 60년대 온 사람 보면 간판이 저 영화 제작소에 나와 있는 60년대 간판 70년대 간판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본향 찾는 자로서의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약속의 땅에 살았어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와 우거자로, 외국인으로 살아왔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시민권을 갖다 일자로 여전히 그죠? 외국인 같은 느낌을 아직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였습니다. 비록 그 땅에 들어왔지만은도 하나님의 주신 땅이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 속에서도 서저린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갈 고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히브리스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본향을 향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향한 그게 여정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찾아 나가는 삶으로,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러한 도성입니다. 건축가도 하나님이고 시공사도 하나님이에요. 제가 4년간 설계를 하고 2년간 제 연구소를 건축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 4년간 건축가, 젊은 건축가를 하나 때리고, 예? 온 곳에 제가 또 돌아다닙니다. 한국에 있는 건물이랑 건물은 다 돌아다녔어요. 예. 파주에 있는, 헤이리에 있는 그런 곳에도 가보고, 내가 생각하는 그 꿈의 그러한 연구소를 짓기 위하여 젊은 건축가가 생각이 짧으면 데리고 가서 포기하고 가르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짓지 말고. 그러니까 설계만 4년이 걸렸어요. 근데 늘 기도의 제목은 버사셀과 올리에게 주었던 건축의 영감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구석구석마다 죽은 공간이 없고 그 공간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건물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담실도 있고 집회실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야외 음악도 있고 조그만 건물 안에 모든 걸 다 놓았어요. 4년을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근데 시공하는 것이 돈은 또 얼마 없지 않아요? 시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면 그 시공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제가 기획실장으로 조금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봤지만 이거 택도 아니더라고. 시공을 해보니까 아 거친 사람 다른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좀 더 거치게 다닐 텐데 이 목사 교수니까 더 힘드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1억 7천을 떼었어요. 아 중지할까 말까 생각을 했어요. 예? 참 시공하는 일 3년간 또 집이 또 이렇게 또 제자리를 잡으려면 3년이 걸리잖아요. 예, 크랙 떼지는 거 물이 새는 거 다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에서도 집을 사는데도 새 집을 하는 것보다는 한 몇 년 된 집이 다 이제 정착이 된 집을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성을 그 집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공하셨다.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시공이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승이 꿈꾸었던 신의 독성이었습니다. 네? City of God, 하나님의 독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꿈을 꾸는 삶은 경건한 청교도인들이 꿈꾸며 살았던 철로 역정의 삶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의 삶이었어요. 나중에는 장망성을 빠져나오는 소돔 고모라를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마치 기독도의 모습처럼 최근에 이돈 목사님이 필그림 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5만 평의 땅 위에 철로 역정의 그러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닝할 때 함께 갔어요. 이 목사님은 저하고는 거의 허영호제 하다시피 제 아내와 또 우리 이 목사님의 우리 명자 씨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오프닝한 걸 보았습니다. 참 영국이 가져야 할 그 철로 역정의 그러한 공원이 한국에 아마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필그림 하우스를 가시면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해 보니까 이 철로 역정의 그러한 어찌면 그 모티브가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참 제게는 흥미로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자기 평생에 아마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소통이 되는 영성의 소통이 되는 순례길의 소통이 되어지는 그분이 메가처치를 하면서 참 깝깝했던 것들을 1년, 2년 안신을 통해 떼제 공동체를 다녀오고 그렇게 하면서 순례에 대한, 명상에 대한, 수도원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이 그의 은퇴의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제가 가까이 그분의 책을 다 읽고 또 지난번에 글을 하나 쓰면서 느껴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신의 도성이었고 철로 역정의 이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고 그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천성을 향한 비전은 그가 히브루 나그네였지만 장돌뱅이였지만 배달의 민족이었지만도 유목민이었지만도 방황과 방랑의 삶을 사는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목적 있는 순례자였습니다. 목적 있는 순례자였습니다. 이런 영적 순례자의 삶의 비결은 일상의 영성에서 나왔다. 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 생애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그의 생애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기도 잘하고 예배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 장기가 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라의 꼬임, 사라의 제안을 대로 첩을 두어서 하다가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어가는 하나님은 그 속에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특별히 15장부터 20장까지 내용 속에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았던 나홀과는 달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이것이 여러분 이민자의 성공의 길에 이민자의 행복의 길에 가장 있어야 할 기초라고 생각해요. 이걸 놓치면은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영성의 가장 기초의 밑바닥에 12장 7절과 8절, 13장 4절, 18절, 창세기 26장 25절과 비교해 볼 때, 나홀과 비교해 볼 때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영성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까 치리까. 예? 늘 다윗의 생애 속에 예? 끌어오르는 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묻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성공에,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었을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마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초입에 다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순례길을 다시 반추해 봅니다. 걸어갔던 신앙의, 그가 갔던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걸어갈 신앙의 길을 묻고 또 물으며 이 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20세기의 혼돈과 어둠의 교차로에서 마치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의 혼돈과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새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21세기의 혼돈과 어둠의 교차로 속에서 진리와 의미를 잃어버린 후기 현대주의의 혼미한 밤중에서 말씀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부르심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낱낱이 기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의 소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었던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그곳 가나안에서도 축복과 번영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지시할 산 모리아를 향해 또다시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땅에 안착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도 여전히 그는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데니스 레인이 말한 것처럼 지시할 한 산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모리아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여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아, 아브라함 생애의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죠. 라아, 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서 이레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동사가 라아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모리아도 라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러한 보여주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간 거예요. 롯은 세상의 눈으로,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 가치처럼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작시잖아요. 에덴 동산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예? 낙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낙원처럼 보였던 것을 보고 간 거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속히 빨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을 향해서, 보여주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애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벽의 길을 떠난다는 박노의 그러한 시처럼 다시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에 다시 여러분의 인생 길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이민 생활을 점검하고, 신앙의 길에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가 새로운 신앙의 그런 길을 떠나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의 표류기라는 시를 찾아봤어요.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방황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을이 문을 닫는다. 무참히 낙엽은 저버리고 사늘한 저녁비에 함몰하는 도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참 이 시는 참 흥미로워요. 시적인 포열이간 구조가 없어요. 그냥 산문적인 구조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저거 좀 제가 요즘 시를 좋아해서 시집을 다 모으고 있어요. 지금 하면 지금 좋은 시들이 특별히 초판을 제가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초판은 값이 더 나가는 거니까. 초판은 예? 김남주 시인의 초판은 최강군이 몇 백만 원 해요. 초판은 예? 아무튼 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걸음을 멈추면 서늘하게 목덩미를 적시는 그 겨울 예감, 새떼들이 떠나버린 광장에는 맹목의 개들만 어슬렁거리고 있다. 예술이 암장되고 희망도 유보된 시대의 시계탑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수원조의 눈금이 내려갈수록 눈물은 투명해진다. 나는 투명해지는 눈물로 만들어진 한 마리 해파리. 홀로 시간의 바다를 표류한다. 참 여기에 제가 비리 좀 고쳤어요. 한 마리 해파리. 예, 영상이 떠오른지 모르겠어요. 홀로 망망대 같은 시간에 바다를 표류한다. 이제는 누구의 사랑도 믿지 않는다. 오로지 독약 같은 외로움만 일용할 양식이다. 한엔드란 인생의 방어의 시를 이회수는 예, 그렇게 내아리고 있습니다. 21세기 살아가는 현대에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도시에서 광장에서 끝나지 않는 방황길을 걸으며 시간의 바다에서 한 마리 해파리처럼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또 그냥 교회에 들락내이란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오디가 불렀던 길이란 노래처럼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알 순 없지만 난 이 길을 가고 있네. 행복일까? 돈일까? 무엇일까? 이제 지어디도 나이가 많이 되어서 40대를 훨씬 넘었던 나이였는데 젊은 날에 그는 정말 길이란 이 노래에서 알 순 없지만 그 길을 걷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후기 현대주의 혼돈과 시대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읽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첫 시간을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길에 순례길을 갈 것입니다. 10분 쉬어서 하겠습니다.